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는 날이지만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에 말씀을 비추시고 또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하루하루가 주 앞에 사는 날이요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감사케 하심을 주님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을 주변에 살펴보고 만나며 겪어보면서 그 속에 복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 그 인생의 허망함과 썩어짐을 보옵나이다. 수해로 인해서 울부짖는 많은 이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그들이 그 고난과 인생의 고초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면 마음의 어두움과 답답함이 그들 모두에게 미쳐졌음을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고 인생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라도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넉넉한 쉴만한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고난 속에 사는 인생이지만 안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향하여 부르시게 하시고 모든 죄의 멍에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온즉 주 앞에서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영적 은택을 누려가며 저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믿음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행할 것과 금할 것들 심지어 행할 것과 애써 바랄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사랑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날 오전에 한때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마땅히 알아갈 것을 깨닫는 조명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말씀 앞에 한 신앙으로 엮어지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유부월 집사님과 윤영희 집사님 여기 계십니까? 구역장 되신 두 분? 예, 거기 새 신자, 새 가족 들어와 있는데 신방 하셔야 된다고 교회에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1장 예배와 안식일을 공부하겠습니다. 21장 자 우리 1항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 양도 같이 읽죠.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다드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는 중보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위에 어떤 다른 중보도 드릴 수가 없다. 1번의 1항에 보게 되면 본성의 빛은 light to nature의 번역인데 본성 밑에 가로치시고 그냥 자연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의 빛이 그대로 보시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nature라는 것은 자연이란 뜻도 있고 본질 또는 본성 또는 품성 등의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연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연 계시를 암시해서 자연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준다라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일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교회가 어떠한 지금 강조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자된 그의 백성들만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인류의 예외 없는 의무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자연 계시로부터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예배로 나오게 될때 그와 같은 그 성경을 통해 우리 죄인 된 것과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하심,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진리,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알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고 또 특별한 방식에 따라 베풀어진 그 경로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예배 의무를 기술하는 오늘 고백서가 시작을 자연의 빛 이렇게 얘기가 나요. 자연의 빛을 비춰보면 즉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 존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즉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이 믿음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이 자연 가운데 자신의 존재 빛을 드러내는 계시를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그 경이함,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신성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자연을 예사로이 다루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신성을 하나의 예배 대상 삼게 되므로 우상 숭배나 거짓된 종교의 양식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자연의 빛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비춰주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비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예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신자의 도리들을 이제 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연 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짧은 얘기냐면 알아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세이 뭐 인간을 포함하죠.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준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질서가이시고 그다음에 전지하시고 지혜자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런 등등을 자연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일반 자연 계시의 객관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 주관적 측면이 있어요. 내적 측면이 뭐냐면 그 자연 계시를 바라보고 사는 인간에게 인간이 그 자연 계시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되어지는 주관적 심리적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막연하지만 일종의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씨앗,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향해야 한다는 어떤 모종의 종교적인 심리적 어떤 그 흔적들이 마음속에 지워지진 채 않은 채 남아있는 것, 그것이 자연 계시를 인식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면적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연 계시지만 하나의 객관적 측면이 있고 내면적 측면이 있죠. 이런 막연하지만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에 관한 심리적인 초보 흔적들, 그것들에 더하여져서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을 움직여 나가는 모든 판단들은 소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회적 규범을 세워가고 윤리와 도덕적 원리를 세워가는 보편적 기준이 뭐냐고 말했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선악간의 판단이라는 양심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소위 자연법에 비추어 양심이 움직이는 원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세상의 철학자들은 되게 이제 자연법이다라고 했어요. 이 자연법이란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 같은 특별한 율법과는 주어진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자연법이라고 말한 거죠. 마치 특별계시와 자연계시에 있어서 자연계시는 신자냐 불신자냐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보편적 적용되는 것이 자연계시인 것처럼 그가 신자이건 신자이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 적용되는 양심의 선악간의 판단의 원리의 내용,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자연법이다. 인간은 마음속에 자연법이 심겨져 있다라고 해설을 했지요. 그 모세 율법과 자연법은 형식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제사로 언약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기 백성이란 증거로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특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자연법의 내용과 도덕법으로서의 의무와 행해야 될 내용적 측면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많은 도덕법적 측면들이, 요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선이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게 된 이유가 거기 설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겨주신 양심의 원리, 곧 자연법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혼탁해지고 희미해지고 오염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 십계명을 주심으로 더 명료하고 확정된 모습으로 글을 써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글을 써서. 그러나 글을 쓰기 이전이라도 성문화시킨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기 이전이라도 그 모세법적 내용은 그대로 인간의 양심 속에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께서는 명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명료하지 않은 것은 이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그것에 조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예배의 종교적 씨앗이 심리적 초보장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한 죄성이 그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굴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짓 종교와 거짓 예배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십계명에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바른 길을 제시한 1계명부터 4계명의 예배에 관한 계명 도덕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상관없는 기독교라는 또는 어떤 종교성에 제한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십계명 전체의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심성 속에 지켜야 될 삶의 의무요 복으로서 주신 것과 같은 거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을, 자연의 빛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들어서 예배의 의무를 끌어내는 것은 사실은 신자에게서 십계명의 예배 의무가 있지 않냐라고 끌어낸 것과 형식은 다르지만 원리적과 내용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심판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 내용은 결국은 모세율법이 되어져요. 십계명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계명부터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을 예비해야 될 의무부터 시작해서 십계명까지 전체 내용이 그들 판단, 선악간 판단의 모든 내용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 주권을 행하심을 밝혀주고,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 주권을 행사하심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지죠. 하나님이 실제 다스리는 통치와 주권 행사로서 역사의 내용이 채워져 간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예배의 의무가 있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고,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전 생애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는 예배적 의무가 있다. 이 예배적 의무는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할수 있는가 할때 그렇지 못하다 해서 1번항의 두 번째 요지는 예배에는 합당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의무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그 의무가 지워져 있다. 두 번째는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옳은 예배인가 하는 예배의 합당한 방식이 있다. 그 합당한 방식은 누가 주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하는 원리를 제시해 줄 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요라고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를 예배함에 대한 합당한 원리를 피조물이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더구나 그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 예배의 바른 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따라서 예배에 합당한 원리는 어디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안에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배는 어떤 것들인 것일까? 그 예배의 내용과 요소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 뒤편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임의로 짠게 아니고요. 예배 순서 처음에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성경 원리에 합당할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드릴 때 해야 될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 다 분별해서 그 요소를 잡아낸 거죠. 첫째, 기도가 있을 것이고 찬송했을 것이고 말씀을 봉독해야 될 거고 성경을 읽은 그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설교해 줘야 한다. 그러나 그 예배를 누가 모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 아닌가? 주께서 우리를 모으셨음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화답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 앞에 나올 때에 봉헌이 있어야 될 것이라. 이런 등등의 예배 요소, 동시에 우리가 그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의 화답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 고백으로 해야겠다. 이런 등등에서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추려 모은 다음, 그럼 어떤 순서로 이 예배 요소를 짜야 맞을까?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뒤에 할까? 순서적으로. 이게 등등으로 그걸 다 예배 원리를 고안해서 나타내게 되죠. 순서는 성경에서 규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순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예배에 들어갈 요소는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이제 사망에서 공부할 겁니다. 성경 한번 보죠.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30 전체 흐름 마지막 12절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제한을 두셨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말만을 지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 위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말만을 지켜 행하라.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말의 내용을 그 앞에서도 쭉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에 따라 예배해야 옳으냐라는 예배 대상의 확인, 그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대상을 바로 찾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대상과 방식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29절부터 31절에는요 바로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구하지 하겠다 하지 말라.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을 예배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나도 그 방식이 가하다 좋다 선이 보인다 싶어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 것이라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의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한다는 모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꺼리시고 가증한 것이라. 한 예를 들어볼까?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 드렸으니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이상의 치성이 어디 있는가 생각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자기 신을 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거긴 무슨 원리가 있어요? 예배는 정성이면 그만이라는 거죠. 치성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예배 드린 자의 내면적 신실성과 정직성과 정성, 그것은 예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한 내면적 진실성과 신실함이 요구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성과 진실성을 표현하는 수단을 자녀를 불타는 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방식에 대한 분명한 제안을 두시고 13장에 넘어가면 예배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다음에 3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종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자 꿈꾸는 자 선지자인 행세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루어집니다.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나 꿈꾼자는 말이 신뢰성이 있지 않아요? 이 신뢰성이 있죠. 능력과 기사를 보이니까 타당성의 권위가 있죠. 그러나 명심하라는 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누구를 섬길 것이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있어서 오직 절대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지시하고 있는 예배 대상과 예배 원리를 떠나는 어떤 것도 거짓이요 잘못된 것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적글스 등장하면 이적과 기사로 교회 중에 3분의 1을 미혹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사교를 쫓는 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미혹되어가는가 싶을 때 그 사교 속에는 그냥 어리석어서 속눈기도 하지만 뭐 무당이나 귀신 쫓는 자들이 보이는 신비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면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쪽지게처럼 꼭꼭 찝어서 얘기를 하는지 이 점쟁이가 신통하다라는 것이죠. 쫓아다닌 거지.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자녀 그 혼산날 받을 때 미아리로 달려가고 싶은 그 충동을 한 번만 따. 이거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더 가증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이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해지는 일에 대한 위험성이에요. 아주 색깔이 다르면야 그가 귀신 쫓는 자들이니까 더러워서 역겨워서 가기 어려울 수 있죠. 참신자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환상과 꿈과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라는 원리적 개방성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빙자하여 꿈꾸며 환청하며 거짓과 주의 말씀의 교훈의 도를 거슬리는 영적 원리에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영혼 파멸됩니다. 복음의 원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창세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까지 주께서 열심으로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의 모든 저주와 그 처참한 비참한 모습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누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교회의 권세와 기능을 복음 사업을 위하여 주께서 은사로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자연적 경험지 못할 특별한 은사를 허용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 기능은 전부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누려지는 영적 은택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건 죄의 권세로도 자유케지며 하나님과 교통에 대한 만족함이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때때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죄를 완악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때때로 꿈속에 종말론적 심판의 환상을 순간 보이시므로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심판의 권세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날로 뒤집어져 회개할 수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십자가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전국적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새 땅 속에 이루어질 영원한 영적 자유와 권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은사를 주셨다고 쓰면서 환상과 계시와 꿈꾸는가 능력 보이며 사람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전부 영혼이 복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필연적 귀결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보세요. 종국을 보세요. 순간에는 죽을 자가 살게 될 것 같으니까 감은 나을 것 같죠. 이거 망할 것 같은데 가면 돈벌이가 될 것 같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주께서 이적과 기사와 꿈꾸는 자를 허용하시고 능력을 교환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주의 베푸신 이적을 보고 쫓아온 자들을 주께서 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능력으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떡을 먹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베푸시는 하늘에 썩지 않는 만나임을 그들에게 보이셨건만 썩을 만나인 줄 알고 예수를 임금을 삼고자 하는 자들을 주께서 스스로 삼가시고 피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께서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겠나 생각해 보시라 그 말. 아니야 가면 진짜 신통해. 얼마나 영험이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망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 은사의 능력으로 영적 질서를 잡아요. 사탄의 축사를 얼만큼 능력 있게 하는가, 얼만큼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가, 얼만큼 예언의 능력을 행사하는가의 능력이 그 교회 질서의 권위 체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어느 한 17살 먹은 아이가 14살 먹은 애가 환생과 계시를 꿈꾸면 그가 그 교회의 영적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주의 복음의 말씀의 해석과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죠. 그 성경 결국 그러면 어떠한 그 신앙의 내용 그 모든 것들의 궁금증은 결국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럼 안 속게 되어지죠. 성령 세례라는 것도 순복음교회가 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건 여러 신학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목사님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다. 다 구원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맥락을 보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가 뭐로 세례 준다고 돼 있죠?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의 대비죠? 물로 정결케 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실체가 온다는 뜻이죠. 그럼 자기는 지금 무슨 물로 뭘 해요? 회개하며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실체, 즉 성령 세례의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성령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건 분명해지죠? 그것이 요엘서에서 말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말한 성령의 인치며 중생케 하시는 정결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품성을 새롭게 하시는 새 본성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 주심이에요. 성령의 은사 베푸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로되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을 잘못 읽고 사도행전을 잘못 읽어서 나타난 모든 오도된 해석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해석들은 교회 안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교회 세워가시는 특별한 시대의 경륜적 의미를 과장되이 왜곡되이 해석해서 그것을 자신의 육적 필요와 도모를 이끄는 대로까지 미혹 잘못 이끌어간 것이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 신약 성경을 균형 있게 읽고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아주 쉽고 너무나 뻔한 일인데 성경이 무지하면 너무 흔들리죠.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사탄이 자신의 경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배의 대상이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인데 지금 2항을 잠깐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어떤 제안을 드러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혹시라도 천사를 혹시라도 성자들 혹시라도 어떤 다른 피조물들 등등을 예배 행위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일이 마땅하다 그릇되다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해놨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하더라. 분명히 이 지금 요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계시록을 쭉 환상 중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그리고 그 계시를 전해준 천사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외의 예를 표하려고 하자 서둘러 말렸죠. 근데 이와 같은 명백한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사도 시대 때의 교회 안에도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러한 그 유혹과 미혹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오늘 공부할 안식일 문제까지 16절부터 언급돼 나오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들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죠? 천사 숭배. 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이런 이교도적 또는 타락한 거짓 종교의 다양한 귀신 숭배와 그 귀신을 정체를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는 거로 슬쩍 정체만 바꿔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니 그를 숭배하는 게꼭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천사 자체를 숭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성자는 어떤가? 베드로를 좀 성배하면 어떤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자신 놀래서 험해어 쓰수요 그 앞에 예배하려고 했을 때 황망히 그들을 일으켰던 일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을 오늘날 왜 강조해야 되는가? 또 자꾸 언급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만큼 부패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그런 일에 대해서 아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가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신비한 영험을 봤다라고 말하면 영험 보인 자 무당을 섬긴 무당조차를 섬겨버려.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일들 하물며 사람이 좀 뭔가 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앞에 미혹당하면 그 자를 섬기려고 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늘 거기에 각종 궤변을 늘어놔서 천사를 섬겨야 하는 둥 이건 하나님 보내신 영인이 섬겨야 하는 둥 그게 천사죠. 그런 둥 아니면 또 거기다가 성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적 효력이 있으니 그를 항상 마음에 품고 그를 향하여 예비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둥 이렇게 나간 모든 미신적 자태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신앙하는 모든 데 굴절된 형태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되며 충분하고 분명한 예배의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앞장에서 뭘 배웠죠? 신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배웠거든요. 신자의 신앙 양심과 자유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원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지 못하면 판단을 못하고 흐리흐리 돼지거든요. 왜냐면 예수 믿고 중생하였다 하더라도 중생한 자가 뭐와 같다?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와 같아서 타락한 오염된 상황 속부터 어떻게 나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종기를 못 잡아요. 길을 못 잡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훈대고 가르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교회로부터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같은 일 속에서 이제 임의로 자신이 쫓아다니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과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죠. 개신교에 있다가 캐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불신자에 있다가 캐톨릭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은 캐톨릭은요 하나 우리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갔습니다. 누구죠? 삼일체 하나님. 캐톨릭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런 부분에서 예배 대상과 신앙의 대상에서 우리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그자가 계신 그 놈을 때 우리가 그 세례 주시도 그 세례에 다음에 보겠지만 성례를 규정하신 그분이 곧 하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론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 빗나간 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상 숭배적 요소와 천사와 성자를 향한 예배적 공경의 태도가 오히려 연약한 성도의 신앙기를 도모한다라는 교훈적 교육적 효과를 의식해서 열어두고 있는 그들의 아주 중대한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는 미신화되어 버려서 그 캐톨릭의 신앙인은 사람들의 예배적 신앙생활 태도는 거의 믿지 않는 삼성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신자, 불교 신자나 점쟁이들을 쫓아낸 자들과 내면적 종교 심성의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캐톨릭 신자를 전도해 구원해 내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이 예배 대상이 누구시고 그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있어서 이 두 문제에 관한 한 캐톨릭 신자 전부가 개신교의 가르침과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일치할 만큼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톨릭의 사람들은 그 구속,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부정확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것이 미신적 신앙 습성과 맞물리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오염된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한다고 말하고 선행을 베푸기에 애쓰는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은혜에 대한 자유케함과 신앙의 양심에는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경우 결국 그것은 뭐예요?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여 어긋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떤 일을요? 구원의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더욱더 어디에 매달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가 아니라 마리아와 성자를 향해 더욱더 매달리게 됩니다. 참 역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중보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매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의 매개를 통해서 오고 마리아의 매개를 통해 오는 과정 속에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우리를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 놔주는 징검다리가 다 누구냐면 성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 돌이켜보니 율법적 정죄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뭔가 다 죄인이거든요. 옛 본성의 흔적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으니까 새 본성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도 옛 본성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짓눌리는 그런 그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본성이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소망까지 바라보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항상 마리아의 중보적 효력을 통해 얻어지고 옛 본성의 율법적 정죄를 해결하기 위한 공로적 은택을 또한 성자를 통해서 의지해 나가니까 계속 어디에 매여져요? 율법의 정죄 안에 묶여있다고 항상.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거죠. 계속 그러면 마지막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자유케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율법의 정죄적인 부담을 해결해 줄 성자의 공로와 마리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적인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교재의 264페이지 제가 가진 264페이지인데 여러분이 가진 해설 뒤로 동그라미 그림 두 개 있는 거 뒤로 넘어가면 1, 2, 3, 4, 5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와 다른 성자들과 천사에게 일종의 종교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캐톨릭 공교에 처한 때는 그들에게 간구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게 중재할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 성자들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우리의 구원을 구하고 또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고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그림들, 형상들과 유물들을 교회에서 보존하고 그걸 또 숭배하여 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적 죄악이라 해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피하기 위해서 맨 밑에 줄 두 개 보면 로마 교회는 뭐를 얘기해요? 라트리아와 또 뭐예요? 둘리아라는 라틴어 두 단을 써서 차등을 둬요. 하나는 뭐냐면 라트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둘리아는 마리아나 또는 뭐예요? 성자를 경외하는 그런 심성이라 그래서 마리아나 성자를 경외하는 존경의 심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성은 이게 다른 건데 개신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혼돈하여 얘기한다라고 이제 둘로 돼요. 그러나 이 두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이 둘 사이에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에게는 성자에 의하는 둘리아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이퍼둘리아라고까지 또 다시 계속 등급을 둔단 말이에요. 이 등급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심리적 그 차원에서 구별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는 믿음과 성자와 마리아를 의지하는 믿음이 이 중보 효과에서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예배와 간접 예배 등등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 해요. 여러분께서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아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캐톨릭은 저렇게 멋진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과 의식의 그 경건함과 엄중성은 이런 불교에 가면 또 그 나름대로 굉장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 동시에 어떻게 예배에 오르냐에 대한 예배 원리가 있는데 그 예배 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이 종교개혁 가운데 확인해진 것이고 그럼 초대교회 때부터 그럼 로마 캐톨릭처럼 예배했냐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갈수록 중세시도 들어가면서 점점 예배 굴절들이 만들고 인간의 고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하시고요.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피세요. 손이 없어요? 커피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부으세요. 이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포기 못하시겠다 이거죠. 저 같으면 마태복음 15장 피시다 그러면 탁 내려놓고 이렇게 필 텐데 손이 없어서 못 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아 예. 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냐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 그 유대 사회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 사회 속의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외에 구원적으로 전언해 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일컫는 지켜야 될 모세 율법처럼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의 율법적인 계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 하여 성문화된 모세 율법과 동등한 권위로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근데 그것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이를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 외식과 위선성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와 같은 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잘못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이므로 그 경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드신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아베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게 분명히 아버지나 어미에게 드리면 부모 공경이 이에 따라 드려서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거짓된 동기를 감추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경건한 동기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외식성을 감추고 그리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말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듣겠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형식적 방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죠? 그 형식을 지켜나가야 하는 내면의 영적 태도가 또 동시에 문제가 된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가 형식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껍데기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될 방식의 형식적 측면 외에 내면성이 있으니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입술을 열어 가르쳐도 마음과 그 생각이 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은 헛된 경배라는 이사야서 29장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주께서 그들의 영적 실상을 정죄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29장을 가면 13절에 모든 하나님의 묵시를 거부하고 소경이요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죄하는 대목 속에 13절에 이르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주어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준 대로 따라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의 원리인데 그 원리를 그대로 지켜도 껍데기로만 지키고 내면의 신실성을 갖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의 원리에 따른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거 외에 다른 형식을 쫓아나갈까라고 보면은 거기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서 입술로만 섬기는 피상적 위선성 때문에 예배 형식조차도 안 따르고 사람의 계명과 잘못된 것들을 자기 소견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잃겠습니다. 어째 나의 순전성을 몰라줍니까? 라고 강변한다 그거죠. 그럴 때에 그들이 부모에게 들어갈 이게 마태복음 다시 돌아오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이 될 것을 부모에게 주기 싫어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면 어째 안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내면의 숨은 생각을 그대로 끌어내서 너희가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옳다 할, 옳은 모양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가증한 것임을 하나님이 짚어내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소견대로 옳다함을 자기의 열심으로 합리화하며 나가거나 아니면 성경적인 원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내면의 이 두 마음을 갖고 나가거나 하는 위중성을 위선을 피하지 못한다. 그 위선이라는 것은요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배우가 멜로물에 나오면 한 남자와 한 여자 배우가 둘이서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된 감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연기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도 이렇게 이게 굉장한 그 두 사람이 연기를 보면 실제로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극진한 사랑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거짓이라.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선과 외식의 모습. 그래서 주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꼭 그와 같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꼭 그와 같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그 말씀 교훈 뒤에 주께서 뭘 이어 말씀하시냐면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풀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해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카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예배기 때문에요. 그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는 해석적인 그 근거가 약해요. 하나님은 공물 제사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카인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합니까? 연락받지 못한 자신의 제사의 상황을 놓고 그가 보이는 반응이 그거를 말해줘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카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분노를 어디다 쏟아부어요? 아벨에게 쏟아부었죠. 그래서 아벨을 급기야 미워하여 그를 죽이까지 했죠. 그와 같은 일은 안색이 카인의 안색이 변하여 아벨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은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완강한 저항의 표현인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카인은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대한 심리적인 기능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20년간 하나님 믿어왔는데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왜? 그랬더니 내가 왜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나가고 봉사를 하며 헌금을 바치며 주를 위하여 교회 생활에 모든 것들을 힘쓴 또 성경 읽고 찬송하고 맨날 지긋지긋하게 했고 그렇게 해온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 명백한 아내의 그 신앙의 흔적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금방 어떻게 돼요? 불행을 당하게 됐다. 암으로 또는 기타 어떤 사고로 아내가 불행을 당하게 됐다. 그럴 때에 남편이 판단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거나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왔는데 결국 고장 나에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라는 식의 반발의 심리.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기본적으로 잊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수고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번패스러운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때의 교회가 그랬어요. 이 제사 드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힘들고 짜증나고 번거롭고 그러니 저기 와서 병든 거 하나 갖다 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예배와 또 평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 심령을 주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단속하고 절제해 나가는 이 신앙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 주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 드리고 순종해 드리고 해주는 나의 땀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몰라줄 때 오늘 원통함과 분노는 굉장한 거예요. 실망감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카인이 그런 식이었어요. 다 공로주의여 자기 생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은택들을 누려가는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시면 통로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카인의 예배가 그랬다. 오늘도 숱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얼만큼 타락해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었죠. 시편 5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보면 그와 같은 예배 실상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놓으셨는가. 7절을 내 백성아 들을지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죄물을 위해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죠? 죄물을 드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의무는 다 하였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 형식적인 의무를 지킨다 안 지킨다까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네가 숫소나 수염소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폼을 잡겠는가. 근데 생각해보라. 네가 제사 드릴 모든 것들이 본래 내 것이므로 내가 네가 드린 숫소의 고기 13절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에 만족해서 내가 기뻐할 그런 하나님인가. 12절 내가 가령 줄인다고 쳐보자. 너희들 얘기대로 내가 줄인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그걸 구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어차피 너희가 재물 든다는 그 숫소의 기름과 피는 그 원래부터 누구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로 부린다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배로 모으고 제사로 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 뭐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해. 너희를 위한 것이오문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곧 16절 이와 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 가운데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영적 권세와 은택을 누리도록 함이 내 뜻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17절부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보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내 입을 악에 주고 내 혀에 괴사를 지으며 형제를 공부하고 내 어미 아들 비방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너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21절에 말씀해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와 같은 줄로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결코 잠잠치 않고 너의 목전에서 네 죄악을 차라리 베풀 것이리라.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 해도 오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셨도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려.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치 않으시고 심판날에 반드시 낱낱이 들어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21절 다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뭐 했더니 그러니 내가 끝까지 잠잠하여 너와 같은 줄로 내가 너와 같은 무류인 줄 아느냐. 잠시는 하나님이 속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은혜에 입은 자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 가운데 주의 교회를 통해 사도적 가르침들을 계속 배워나가므로 인해서 이 미혹과 거짓된부터 껍질이 벗어나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로 훈돌받아 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옛 본성에 따라 굴절이 있어도 새 본성이 그것을 갈등이 생겨서 견디지 못하게 되죠. 양심의 신앙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통제해 나가죠. 그런데 말씀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미약하고 연약해서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죠. 266페이지 자 사망 보시죠. 사망 예배 우리 신앙의 실제에 관한 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망 사항 그 뒤에 이제 5항 6항 또 보면 안식일 문제나 주일을 어떻게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인가. 그렇죠? 십계명에는 사계명이 뭐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 지금 뭘 지키죠? 그러면 사계명을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왜 지킨 거라고 얘기하시죠? 안식교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부터 주일로 주일을 지키면서 사계명 앞에 자유롭고 사계명의 앞에 순종한 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안식일은 주일인가? 또 주일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런 등등에 관한 신앙 실제에 관한 요소들이 나와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 단계예요. 예배가 뭐냐? 그래야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문제가 나오니까 그의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두 번째는 중요한 예배 요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사망에 나와요. 사망과 사항을 같이 읽읍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사항이 있죠. 기도는 합당한 뜻과 모든 종류의 생존한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지 말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요소다. 예배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로되 이 기도는 사적 기도나 공적 기도의 개념을 다 포괄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의 하나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 각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또는 평소에 여러분이 각각이 정한 시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의 사적인 예배 하나의 형태인데 근데 그 기도는 뭐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신 바람으로 반드시 행하여야 할 것이라. 그럼 기도가 하나님께서 열납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어떤 것인가?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적 효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면적 도우심을 받아가며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명시적인 뜻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둑질을 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합당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애매한 도둑질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성령께서 양심을 가려 동기가 무엇인가. 애매한 도둑질이 뭐겠어요?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구하는 것인가. 이 구함은 명분과 실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선한데 실리는 나에게 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래요. 근데 그 실리는 분명히 명분을 세워주고 있는 내 친구에게는 손해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명분을 세워요. 왜냐하면 실리가 오기 때문이죠. 그럼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명분이 오르니까 내 양심이 떳떳해 라고 나아가죠. 양심이 떳떳할까요? 아니죠. 구한 동기는 실리가 움직이거든요. 그 실리가 자기는 득이 되지만 상대에게는 해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명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와 같은 기도를 구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 많은 우리 마음속에 준동하는 죄악된 그 이 방향, 이 흔적들의 역사 이것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히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하며 사리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게 되고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호흡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과 요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기도하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모두도 빌죠. 정한수 떠놓고 빌건 부처 앞에 빌건 뭐 자기들 믿는 신하들 빌건 잠깐 빈다. 그 사람들 다 그걸 다 뭐라고 해요? 그런 행위를 다 기도라고 해요. 다시 뭐라면 자기 외에 신적 존재에게 필요를 간구하고 또 그의 비유를 마치는 모든 행위를 다 기도라고 해요. 기독교인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도가 그들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화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성격이 드러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그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미쳐지는 모든 영적 은택이니 그것이 뭐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죄의 권세의 비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요 거룩해지고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 향하신 뜻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그가 거룩한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가 사랑이신 즉 우리 가운데 사랑을 능력을 실어주고 사랑을 만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교통케 하시는 제일 가는 근본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적 일반 섭리적 기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중생케 되기 이전 단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신적 권능과 자비를 베풀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때로는 병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육적 강구들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일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5장, 6장, 7장을 보죠.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친 6장에 지금 기도가 나오는데 주께서 하신 대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고 하신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 하신 것은 뭐냐면 주께서 주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친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같은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이 영혼이 죽어서 구하지를 않아요. 빵만 먹지 그 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때서 번쩍 아 네가 죽을 뻔했구나 어, 빨리 건져줘야지 아 내가 네가 배고픈 줄 몰랐어 내가 너 빵을 줘야지 어디가 그렇게 아팠니 아 고쳐줘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뒤늦게 우리의 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도의 간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중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신자로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한다면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심이 곧 나에게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고백들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 자태가 배반적이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뜻이 하늘 이룬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이다. 아버지 뜻을 늘 묵상하고 그 뜻이 자신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없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기도는 거짓 기도가 되죠. 일년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주께서 붙드심으로 결코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는 못하는 거죠. 일년 양식을 주옵시면서 더하거나 빼거나 가냐. 이 일년 양식을 주옵시면 만나의 사건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만나를 강요해 주실 때 주께서 그날 필요한 걸 그날 주셨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일 거를 생각해서 같이 주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입을 것 염려 가든 염려를 손에 다 움켜쥐고 발버둥 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간다. 예. 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신앙의 지표요 내용으로서 그걸 받고 잘 분별하여 묵상한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고 기도가 무엇을 깨달으면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즉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주니 내가 내 이웃을 사해 주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내가 주의 긍휼을 아는 자로 서 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 긍휼을 나에게 확정해 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푸옵나니 내가 이미 이 긍휼을 베품이 주의 은으로 말미암으신 즉 주께서 나를 긍휼을 베푸실 내가 아옵나이다. 그를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행위 조건적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악에서 구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자녀로 살아야 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합당한 뜻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야 할 것임을 주께서 명시적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그걸 다 보이시고 27절에 너희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무엇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33절 그러므로 요약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 간구함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간구의, 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실현의 능력이 나와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가능성이 우리로부터 있지 아니한 즉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은 즉 오직 주께로부터만 그 일이 있을 수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소서 라고 말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개인 하나하나의 적용점이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가 되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하나의 영적 실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이 가족이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내가 주로 지금 무엇을 향해 인생을 남은 힘, 육체의 남은 힘을 다해 내가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주 앞에 울며 기도할 게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걸어가시면 거룩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대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며 내 힘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는 내 가족과 내가 지금 내일 얼굴 부딪힌 사람 그 누구든지 직장인이건 누구든지 교회 식구든 누구든지 그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 향하여 내가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초점이 계속 영적 성찰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피로를 들으시고 아플 때 기도하면 주의 뜻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재물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이면 재물을 주께서 잠시 접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구하면 안 되나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뭐로 구하기 때문이라고요?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 구하는가를 분별하셔서 탐심과 죄악된 동기를 감추고 주 앞에서 구하는 것이면 그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아니고 육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연약하고 고난과 질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셔서 생활과 새 땅 속에 누리게 할 그런 영육 간의 우리의 풍성한 은혜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라도 연약하고 힘든 우리 인생의 질고를 주께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의 여러분의 피를 따라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매달리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기도문에 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덧붙여서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는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미리 드렸으니 그 11조만큼 소득을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저 실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이 있던데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알고 여지껏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 안에서 그리고 먼저 믿은 많은 사람들의 경건에 기초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 신앙 양심과 모든 걸 통해 말씀드리는데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벌써 못하고 다음 주에 기도 나머지 부분과 안식과 주일 문제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바른 예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저희들이 어둠과 미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말씀을 통해 주는 바른 훈도에 따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게 하옵시며 우리가 행하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원하는 모습대로 저희가 바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